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19일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올해 80살인 쫑 서기장이 19일 1시 38분 고령과 중병으로 108 중앙군사병원에서 사망했다며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트남 공산당은 18일 또럼 국가주석이 쫑 서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쫑 서기장은 최근 몇 달 동안 공개석상에서 쇠약해진 모습을 보이거나 참석을 하지 못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2011년 서기장 자리에 오른 뒤 베트남 권력 1위 자리를 줄곧 유지해왔으며 비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해임 또는 사법 처리하는 등 당내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외교 정책에서는 더 많은 친구와 더 적은 적을 표방했으며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을 통해 대미 관계를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 등과 함께 최고의 외교적 지위로 격상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90분에 걸친 수락 연설에서 미국의 절반을 위한 승리는 승리가 아닌 만큼 나는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4개월 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역내 긴장 구조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국제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더불어 현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위해 중국산 자동차의 100에서 2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선의 후보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미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대선 레이스를 중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측근들 중 한 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대선을 포기할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다른 한 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곧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체 후보로 발표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드릭 리치먼드 바이든 대선 캠프 공동의장은 미 MS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먼드 공동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한다고 말했으며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81살의 고령인 점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대선 완주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해서 불거져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일정 도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델라웨어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실행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 때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사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어제 한국 쪽으로 올 들어 8번째 오물풍선 살포를 감행한 데 대응해 같은 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 지명 또 수락 연설로 축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AP와 BBC 등 뉴스 매체는 마치 이미 대통령으로 선출돼 축하받는 트럼프 대관식 같았다라는 내용으로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서 법정을 오간 상황에도 경선 내내 유권자들의 독보적인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후보는 며칠 전에는 유세 현장에서 피격 충격에도 전당대회 첫날부터 아주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우레 같은 환호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은 귀에 총을 맞아서 가까스로 심각한 상황을 피한 트럼프 후보에게 신의 보호가 있었다라고 말했고요. 트럼프 후보의 그 귀에 붙여진 반창고를 따라 붙이는 방법으로 연대한 지지자들의 그 전당대회 모습이 새로운 유행이 됐다는 묘사와 함께 뉴스가 됐습니다. 자, 유세 중 총격을 받아서 경호원들이 에워싼 상황에도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선 트럼프 후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AP통신의 기자가 찍어서 찰나의 순간으로 아주 깊은 인상을 줬는데요. 바로 그 사진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 티셔츠로 만들어져서 중국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 상품이 됐고요.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지지자들이 또 참석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보인 세계인의 정치 행사, 정치 이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은 세계 소식 전하는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미국 소식 전하는 아메리카나우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공화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과 프로파일 살펴봅니다.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또 이번 전당대회로 확정된 공화당의 정강 정책 정리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듣겠습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9시 8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25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7월 2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요. 서쪽은 황해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평남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장전은 오전에 그리고 해산과 삼지연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요. 함경 남북도 지역 곳곳은 또 맑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 황해도와 강원도에 집중됩니다. 많은 곳은 60mm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사이인데요. 낮에는 33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도시의 낮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낮에는 30도, 개성은 27도, 중간과 원산은 31도입니다. 신의주 28도, 청진 29도, 가장 높은 곳은 함흥 33도고요. 해산은 3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먼바다 쪽은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다가 오후에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중국 공산당이 3중 전회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결정문에서 균형 있는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가보죠. 중국의 공산당 3중전회 끝났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18일 마무리됐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결정문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언급한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네, 결정문은 시장 메커니즘을 더 잘 활용하고 고품질 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고품질 발전에는 첨단기술 투자를 우선시하고 기술 및 과학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은 우리는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한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강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고품질 발전이라는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그런 과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소방진영이 반도체나 이 인공지능 같은 이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재차 이 과제를 환기했는데요. 이거는 중국이 계속 기술 투자를 우선하고 기업들이 이 장비와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3중전회 결정문은 이 고품질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최근 중국에서는 뭐 부동산 부분 쪽의 문제, 또 지역 정부가 지닌 과도한 빚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결정문은 먼저 이 부동산 부문에서의 위험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이 소득 배분과 고용 시장, 사회 보장 그리고 보건체제를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재정과 세금 개혁을 시행하고 도시와 지역과의 더 나은 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없었는데요. AFP통신은 이 3중전회가 끝나고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서 정부가 세금 체제 개혁을 통해 이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재정적 관계를 재정립해서 어려움에 대처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결정된 정책 세부사항은 아마도 이달 말에 이 정치국 회의가 끝난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3중전회에서요.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당이 발전과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문은 먼저 국가안보는 중국식 현대화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여론 지도를 개선하며 이념 영역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공공안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안보나 사회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결정문은 동시에 이 시 주석과 공산당의 이 핵심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는 이 공공 안보 유지와 시 주석과 당 영도에 대한 강조가 이 중국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개원연구원은 BOA에 이 개혁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통제 강화가 이 중국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자, 유럽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의회가 18일 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날 의회 표결에서 401표를 얻어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의 의석이 모두 720석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연임에 필요한 표가 361표였습니다.
네, 자, 반대표가 많이 있군요.
네, 의원들 가운데 284명이 반대했습니다. 특히나 이 유럽을 위한 애국자 같은 이 극우 성향 정당들이 반대했는데요.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의 형제들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임이 확정되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먼저 자신의 연임 성공이 지지자들 그리고 친유럽, 친우크라이나, 친법치 의원들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강화라는 소중한 주제라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안팎에서 공격받고 있고 그래서 민주세력이 함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앞서 연설에서는 이 유럽 경제와 경찰 국경기관 강화, 이민 문제 해결, 또 기후 문제 정책 추구 등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처음 그 유럽 위원회 그 집행위원장이 됐을 때요, 국제 무대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다가 지난 2019년에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각에서는 이 경험이 일천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집행위원장 선출에 당혹해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는 과감한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고 EU 망명 시스템 개편을 도왔습니다. 또 유럽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동맹자로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자, 낮은 지명대도 불구하고 그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또 반면에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본인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서 비난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는 모든 EU 회원국이 공유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앞으로 직면한 도전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뭐 역시 이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나토와 EU의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압박했고요.
네.
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이 입장을 내세워서 나토와 EU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집권 가능성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미국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친구들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일할 것이지만 우리가 자체 힘을 키우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EU 안에서 직면할 도전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EU 안의 정치 지형 변화를 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EU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인 프랑스와 독일 안의 상황이 문제인데요. 이들 두 나라가 모두 국내 문제로 조금 소란스럽고요. 특히나 약진한 극우 정파가 미칠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극우 정파는 이 두 나라뿐 아니고요. 올해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크게 약진했습니다.
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앞서서 민주주의 수호를 언급했는데 이게 그런 상황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나라에서 세력을 키우는 이 극우 세력 탓에 이 기존 유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임 성공에 대해서 유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결과가 어려운 시기에 EU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EU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또 딕 슈프 네덜란드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연임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짧게 들어보죠.
네, 응우옌 푸종 서기장이 19일 별세했다고 베트남 공산당이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 쫑 서기장은 최근에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18일에는 럼주석이 쫑 서기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마지막 날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공식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넷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I proudly accept your nomination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오늘 저녁 자신감과 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며 4개월 후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함께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을 위한 안전과 번영, 자유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보면 뭔가 좀 강하고 또 공격적인 느낌이 많았는데 이날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조금 다른 분위기던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90여 분간 이어졌는데 평소 때와 비교하면 좀 온화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유세하던 중 이 총격범이 쏜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에 스쳤는데요.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있은 후 미국 국민들이 보여준 사랑과 지지에 먼저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른쪽 귀에 네모난 모양의 붕대를 붙인 채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어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Wow, what was that? It can only be a bullet and moved my right hand to my ear, brought it down. My hand was covered with blood.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직후 속으로 아 이게 뭐지? 총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오른손을 귀로 가져갔고 곧 손이 피로 뒤덮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머리를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총에 맞아 오늘 밤 여기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후 무대 위로 달려온 비밀경호 요원들이 매우 용감했다며 감사를 전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피격 사건 후에 그 원래 준비되어 있던 연설 내용을 고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피격 관련 얘기가 포함됐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우리 사회의 불화와 분열은 반드시 빠르게 치유돼야 한다며 화합도 강조했는데요. 나는 절반의 미국이 아닌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절반을 위해 이기는 것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끝까지 그런 온화한 기조를 이어갔습니까?
네, 뭐 의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며 비난했는데요. 국경을 폐쇄하고 장벽을 완성해 불법 이주 위기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We want people to come into our country, but they have to come into our country legally.
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합법적으로 이 나라와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북 국경에서 일어난 거대한 침략으로 미국 지역사회와 범죄와 빈곤, 질병,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 위기를 가져온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수락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더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쏟아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이 쇠퇴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며 저소득, 노동자 가정의 소득이 황폐해졌고 인플레이션 위기가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약속한다며 나는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끝내고 이자율을 낮추고 에너지 비용을 줄일 것이다. 시추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지금 뭐 여러 차례 형사 기소되고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락연설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34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외 정책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있어서 미국 우선주의가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A growing specter of conflict hangs over Taiwan, Korea, the Philippines, and all of Asia. And our planet is teetering on the edge of World War III. And this will be a war like no other war because of weaponry.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과 한국,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커지고 있는 충돌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는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더불어 현 정부가 일으킨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우선주의라면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산 제품 생산을 늘려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차치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국이 수년간 미국을 이용했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등 국제협정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등 대규모 세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낙태와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일 사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 내용으로 준비한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내용 쭉 들어보셨는데, 자,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연설에서 통합적, 국가적인 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국민 화합이나 통합 등의 메시지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설 초반에 통합을 호소하긴 했지만 이후 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고 연설의 최우선 주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줄곧 강조해온 불법 이민 문제였다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수락 연설 외에 뭐 다른 순서들도 있었죠?
예, 전당대회 마지막 날 주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기도 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였는데요. AP통신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암묵적인 비난 속에 강인함과 남성성을 보여주도록 구성된 듯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나온 찬조 연설자들, 뭐 공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인상을 느낄 수 있던데요.
예, 자, 록가수인 키드락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후 외친 싸워라, 싸워라 라는 후렴구가 있는 노래를 부르며 청중들의 호응을 자아냈고요. 유명 프로레슬링 선수인 헐크 호간 씨는 나는 연예인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지만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며 연던이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손으로 찢어 미국을 위대하라, 이게라고 쓰인 글자가 쓰인 빨간색 티셔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개한 사람은 격투기 단체 UFC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나 화이트 씨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공화당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개한 이반카 트럼프 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인데요. 행사장에 등장하긴 했지만 역시 연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전당대회 마지막 순간 수많은 하늘이 풍선이 떨어지고 이 청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공화당의 큰 축제는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현재 공화당과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에 들어갔고 선거운동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이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인지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러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죠. 자,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 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변화인가요?
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사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재선 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대선에서 패할 경우 의회 상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인사인 애덤 시프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끝까지 대선 완주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고 이들의 우려 표명에 물러서 조짐을 보인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결정할 경우 대체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고요. 아니면 민주당이 공개 전당대회를 통해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 여러 후보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와 함께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명됐고 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면서 이제 오는 11월에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22년 11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은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목록에 이름을 올릴 걸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외부인으로 치부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물리치고 당당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Chief Justice Roberts, President Carter, President Clinton, President Bush, President Obama, fellow Americans, and people of the world, thank you.
2017년 1월 20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도널드 J. 트럼프는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치 아래 그의 4년 재임 기간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과 미국민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유엔 기구들과 틈이 벌어졌고요. 중국과는 소위 무역전쟁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마찰 속에 양국 역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관계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을 노리면서 이번에는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법정 다툼을 예고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진행되는 바이든 대통령 승리 인증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습격한 겁니다. 세계정치 1번지 민주주의의 보루로 여겨져온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은 미국과 전 세계를 극도의 충격에 빠뜨렸고 이 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re you getting ready? And I am too. I am too. 그리고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대권 도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2016년 선거 때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생, 올해로 78살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졸업한 후에 뉴욕의 심장부인 맨해튼에서 수익성 높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68층 고급 주상복합 건물 트럼프 타워를 건설하면서 사업을 확장해서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2004년부터는 NBC의 유명 프로그램인 견습생의 공동 제작자와 진행자 역할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너는 해고야 라는 독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Jonathan Turley just thinks that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형사, 민사 소송에 얽히면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형사 기소된 사건은 모두 4건으로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인데요. 뉴욕주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냈는데요. 또 7월 15일에는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연방특검이 불법으로 임명됐다는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단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적인 부담이 한층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장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enator J.D. Vance has the
7월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선택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습니다. 부통령 후보군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벤 카슨 전 주택도시개발장관, 그리고 J.D. 벤스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J.D. 벤스 의원은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됐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젊고 가장 정치 경력이 짧은 초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랜 숙고와 생각 끝에 벤스 의원이 부통령직을 맡기에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J.D. 벤스 의원은 1984년 8월 2일생입니다. 현재 만 39살로 다음 달이면 40살이 됩니다. 미국의 쇠락한 공장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하나인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이라는 가난한 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벤스 의원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폭력으로 점철됐습니다.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가 이혼했고요.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벤스 의원은 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는데요. 벤스 의원은 미들타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복무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입학해 2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했고요. 로스쿨 졸업 후 벤스 의원은 연방지방법원 재판연구원과 개인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거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기업가인 피터 틸 씨의 지원을 받아 벤처 투자가로 일했습니다. 2016년에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산업과 경제 쇠퇴, 가난을 딛고 실리콘밸리의 자수성가한 투자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이 책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요. 2020년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all so much. Oh man, what a night. I love you guys too. Wow.
벤스 의원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는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부활을 옹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스타일과 철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비판자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불법 이민자,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등을 향해 정제되지 않은 언사를 하자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난받을 만하다 하면서 미국의 히틀러라고도 표현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그는 이 글을 삭제했고요. 정치에 입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강력한 옹호자로 변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벤스 의원을 낙점한 배경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이입니다. 올해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81세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젊은 부통령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들에게 젊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벤스 의원을 내세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이자 경합주인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더불어 부인인 우샤 벤스 여사는 인도계 이민자의 딸로 역시 인도계이자 흑인으로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요. 만일 트럼프 벤스 팀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벤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이번에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렸던 밀워키에 있는 위스콘신 주립대학 정치학과의 박홍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화당 전당대회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쭉 보시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미국의 국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지요?
예, 뭐 어저께 90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그 연설을 하긴 했지만 후보 수락 연설이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통과된 정당 정강 정책을 참고하면서 트럼프 2기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국내 정책은 뭐 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분야가 이제 두 분야가 있는데 낙태 문제 분야하고 동성 결혼 문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기존의 강한 반대 입장이 공화당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미국 전체 여론과는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의 측면에서 연설에서도 그렇고 정강 정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톤다운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낙태 문제만 하더라도 주별 형편에 맞춰서 같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입장이고 동성 결혼도 결혼의 신성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존중한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는 일기와 조금 다른 정책 방향이 있을 수 있겠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대외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외 정책 방향은 미국 우선주의가 좀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벤스 부통령 지명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관세를 도입하는 것, 또 특히 중국에 대해서 관세 보복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일기에서도 물론 진행됐었지만 동맹국에게 경제적 군사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 분쟁, 특히 요즘 우크라이나와 분쟁도 있고 이스라엘에서의 분쟁도 있는데 이 분쟁에서 미국의 패권을 이렇게 강화하는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지속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미국 내부의 문제, 국내의 문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부통령 얘기를 해보죠. 부통령 후보죠. J.D. 벤스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 벤스 후보 지명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번 대선에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예, 뭐 벤스 부통령을 지명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부통령 지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겠지만 특히 암살 시도 이후에 지난 주말 암살 시도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크게 증가한 것 이것이 그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가장 정책적인 입장이 유사하고.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따를 걸로 예상되는 사람을 지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벤스 부통령 지명자가 아무래도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를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벤스 부통령 지명자가 또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미국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DC 혐오 정서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그 벤스 부통령 후보가 오하이오 출신인데 그래서 중서부에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지역에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되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상당히 그 서두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그 사건에 대한 상황을, 정황을 설명하는데 할애를 했는데 이번 대선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대체적인 견해는 트럼프가 승리를 굳혔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점이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공화당 지지자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은 투표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표의 증가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때문에 중도층이 설득될 것인지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암살 시도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공화당이 축제 분위기가 일종의 축제 분위기가 돼서 민주당에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좀 더 거세지고 있죠. 사실 지난 후보 토론을 잘 하지 못해서 사퇴 압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론 지지도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지 않아서 사퇴의 이제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봤었는데 암살 시도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 이제 다른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불안해하고 또 특히나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정치인들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의 시계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미국 정치가요. 그래서 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선거는 굉장히 박빙으로 끝까지 이어져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분위기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1월까지 선거일까지 쭉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요 세 주에서의 표심의 향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세 군데를 모두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거 중에 하나만 가져와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세 곳의 표심의 향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주에서 격전 주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율이 낮다고 알려져 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전체 대선의 결과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스콘신 주립대학 박홍민 교수와 함께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 결산해봤습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공식 대통령 후보 수락으로 마무리된 나흘간의 공화당 전당대회 결산,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박홍민 교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정한 2024 정강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정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강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는 제하의 16조 16쪽 분량의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공화당의 정강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념적 장악력을 반영하는데요. 이전 정강과 비교해서 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덜 보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강 정책의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용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강 정책 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정강 정책은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는 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따라서 바로 이 정강 정책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공화당과 민주당 보통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당원대회, 즉 전당대회에서 이 당의 새로운 정강을 발표하고 채택하는데요. 공화당은 지난 2016년에 승인된 정강을 2020년에 다시 사용했고요. 올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강 정책은 정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전당대회에서 공표되고 당원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채택됩니다.
네. 자, 이번에 공화당이 채택한 그 정강 정책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 정강 정책 문서의 서문 제목이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복귀입니다. 서문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도록 이끈 동일한 미국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정강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강조한 주요 논점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총 20개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순위가 바로 불법 이민 관련입니다. 국경 봉쇄와 이민자 차단이 첫 번째 원칙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또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민자 침략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 문제 다음으로는 어떤 원칙이 언급이 됐습니까?
네, 경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종식과 더불어서 에너지 종주국,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근로자를 위한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팁 면세,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총기 소지 자유 등을 포함하는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의무화 취소와 규제 완화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 대외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외교 관련해서는 제3차 대전 저지와 유럽과 중동 평화 회복, 미국 전체를 덮는 거대 아이언덤 구축 계획이 가장 먼저 명시돼 있는데요. 특히 동맹과 관련해서는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과 관련해서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를 지지하는 한편으로 세계 준비 통화로서 달러 유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미국에는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뭐 지지 정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의견이 갈리는 사안들도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내놨습니까?
네, 새 정강 정책의 주요 원칙에는 삭감 없는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 학교 내 비판적 인종 이론, 급진적 성 이데올로기 차단,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 캠퍼스 내 친하마스 추방 등이 언급됐습니다.
네.
또 당일 투표, 유권자 신분 확인, 투표용지 투표 등을 포함하는 안전한 선거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낙태. 이 낙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결 완화된 입장 변화가 확인됩니다. 지난 2016년 정강 정책에서는 낙태라는 단어가 총 35번이나 언급됐었는데요.
네.
20주 이상 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여러 주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연방 차원의 입법을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새로 채택된 정강 정책에는 서문에서 후기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고만 딱 한 번 언급할 뿐 주요 20가지 원칙에 이 낙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공화당 전당대회 특집으로 아메리카나우 순서 꾸며드렸습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